네, 우리 계속해서 중세 역사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는 그 종이를 보면 교회 분열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 또 거룩의 개념 및 예배의 타락이 중세 교회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았고요. 지난 주일에는 스콜라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마치고 혹시 시간이 되면 중세 신비주의까지 조금 잠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콜라주의라는 것은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의를 내리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성과 신앙을 잘 조화롭게 연결해서 기독교를 잘 변증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 기독교를 볼 때에도 그저 무식하고 어리석은 종교가 아니라 잘 변증해서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도 기독교를 잘 증거해서 세상 사람들도 볼 때에 기독교가 정말 잘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학문적인 깊이를 가지고 연구를 하자. 그리고 발전을 시키자는 무브먼트였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성과 철학을 가지고 믿음과 조화를 시키려다 보니까 이 해석하는 방법이 항상 그 이성이나 철학의 틀 안에 말씀이 이렇게 묶이는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깊어지기보다 대부분의 스콜라주의는 이 세상 철학과 원리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빠지게 되냐 하면 인본주의 쪽으로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헬라 철학을 또 가져오게 되고, 플라톤 철학이었지만 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져와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구했던 그 모든 분야를 가지고 이제 그틀 안에서 또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본주의 쪽으로 더 많이 나아갔던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을 그 이성이라는 틀 안에 가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어떻게 우리가 그때도 성경 공부했는데 삼위일체 어떻게 이성의 틀 안에서 그거를 해석할 거예요? 전혀 못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지혜와 이성을 뛰어넘는 거죠. 모든 복음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성의 틀 안에 기독교 복음을 가두려고 하면 항상 인본주의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그 인본주의, 스콜라주의 철학자, 스콜라주의 학자들을 볼 텐데 그렇게 빠진 사람들도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스콜라주의가 뭐하고 이제 같이 편승을 하게 되냐면, 교회 역사에서 르네상스. 르네상스는 이제 고대 라틴 문화, 헬라 문화를 다시 가지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학까지 같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르네상스하고 같이 접목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 계몽 시대까지 가요. 인라인먼이라 그래가지고, 인간의 이성이 이제 깨어가지고, 이제 와, 우리가 이제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성경도 이제 그런 우리 인라인먼, 깨진, 이렇게 깬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다시 바라보자. 그런 무브먼트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뭘로 가냐면 자유주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철저히 인본주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막 진화론이니 이런 거하고 다 이제 그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잘못된 부분들이 더 많아요, 이 스콜라주의에는. 그러나 그 중에는 정말 신앙적으로 올바로 이 기독교를 깊이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발전시킨 분도 있어요. 튜리팅 같은 분은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보겠지만, 이제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이게 다 타락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타락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와요. 그러니까 뭐 말씀에서 떠나고, 예배가 타락하고, 거룩의 개념이 깨지고, 교회가 막 분열되고, 그다음에 이런 학문적으로 깊이 가지만 더 인본주의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타락의 여러 면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또한 가지 재밌는 거는 스콜라주의처럼 이제 기독교는 학문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추구 쪽으로 흐르게 되고,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어떤 예식주의 쪽으로 흐르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과 심을 잃어버리는 때가 찾아와요, 중세 때. 그러다 보니까 그 무브먼으로, 그 리액션으로 또 다른 무브먼이 생겨나는데, 그게 바로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다는 거죠. 뭐가 희한하냐면, 이런 게 잘못되면은 말씀과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리액션이 나와서 또 다른 무브먼트로 인간들이 가고, 그러니까 인간들의 죄성은 한 면으로만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도 말씀과 예수님께로는 돌아오질 않아요. 그게 참 너무 희한해요. 교회 역사가 그래요. 근데 그게 또 반복이 돼요. 중세교회 때도 그랬고 근세교회 때도 그래요. 근세교회 때도 자유주의 신앙이 막 무브먼이 일어나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또 이런 체험신앙, 신비주의 쪽으로 또 가는 그런 무브먼트들이 또 생겨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참 교회 역사가 우리한테 도움을 줘요. 우리를 비춰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그 타락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종교개혁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종교개혁은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종교개혁의 그 5대, 그 5 솔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거 다시 한번 좀 보면, 그 솔라라는 게 이제 오직, only, 뭐, alone, 뭐 이런 뜻이잖아요. 뭐뭐가 있나요? 오직에 붙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막 슬로건처럼 보여줬던 다섯 가지 솔라가 있어요. 5 솔라스. 그게 뭐뭐가 있나요? 오직? 생각나시는 거. 오직 믿음으로. 예.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또 뭐가 있나요? 오직? 예? 오직 그리스도. 맞아요.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너무 좋잖아요. 또.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눈을 쓱. 또 뭐가 있나요?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 그 다음에 또.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네. 이 다섯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죠. 이것이 종교개혁이 가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모습이 이 다섯 가지에 다 들어가 있죠. 물론 칼빈주의에서도 보여지지만 칼빈주의의 다섯 가지의 모습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전까지는 이게 아니었어요. 오직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죠. 말씀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오직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나 사람의 지혜가 더해져야 되고. 그리고 오직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쌓고 교회가 유익을 얻, 세상 유익을 얻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갔던 거기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제 나중에 루터에 우리가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이제 종교개혁 할 그 당시를 보면 이 스콜라주의적으로 기독교가 성경이 이성적 철학적 틀 안에서 학문적으로만 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루터는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에 그런 했던 인물들을 보면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는 원리로 가야 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시에 이제 나타났던 성경에 관한 교리 중에 세 개가 있죠. 성경의 무오성이 있었죠. 성경만으로 완전한, 정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왜냐하면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성경 안에도 그렇게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성경의 충분성이에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고요. 성경을 풀어주는 원리도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무슨 다른 무슨 뭐 철학적인 이성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뭐 역사적인 과학적인 뭐 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으로 충분하고 성령님의 조명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명료성이죠. 지식을 많이 알아야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명료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지식의 정도가 낮은 그 몸에 한 그 뭐예요? 교육 정도가 낮은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복음의 진리는 어려워서 못 믿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 다 너무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어려워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기서 깊어지는 거지 우선 지식적인 추구가 더 많아져야 학문 정도와 교육 정도가 더 많은 자가 이 뭐 더 좋은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 십자가 복음이 거기가 이제 중심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고 거기서 이제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이 말씀을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우리가 너무 깊이 깨달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 사도 바울 때도 똑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에도 막 영지주의자들 막 한라 철학을 가지고 들어오고 막 이원론 가지고 들어오고 뭐 막 그 기독교를 거기에 맞추어서 비슷해 보이거든요. 뭐 영은 뭐 위의 세계에 참 세계고 아래는 뭐 육의 세계 약한 세계고 모형이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다 한라 철학이에요. 절대 그걸로 기독교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그 당시도 있었고 막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막 판단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수사학도 발전을 했었죠. 막 말주변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설득해가지고 얘는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나. 지금 뭐 그런 거랑 똑같죠. 파지티브 띵킹 같은 거.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 말에 그 화술을 가지고 막 크. 이런 것들이 그 당시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읽죠. 20절부터, 19절부터 읽을까요? 19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여기 보면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그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판단하고 말씀까지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거. What is preached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 그 자체만을 순전하게 전한 그걸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지혜를 전할 때에 정말 엄청난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 같은 자, 요한 같은 자들을 쓰셔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2장에 한번 가보세요. 2장 4절.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지혜의 권하는 말.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방법, 뭐 지혜로운 방법, 이성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권하는 말, 설득하는 말이에요. 이 수사학이에요. 그러니까 설득 있는 그런 말 주변을 가지고 그런 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오로지 성령님이 하시게끔 말씀만 순전히 전한다. 왜?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방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자기는 분명히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뭐 이렇게 헬라 철학을 가지고 뭐 잘 연결했으니까 뭐 사람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와 뭐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의지한다. 왜? 진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죠. 자기가 할 일은 그 말씀만을 말씀으로 풀어 순전히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이라.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말씀으로만 와서 말씀만 전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 또 사역이 이루어져야죠. 물론 스콜라주의가 교회에 준 좋은 영향, 아주 미약하지만 좋은 영향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그 트루틴이라는 분이 나와요. 그 중세 때 이 뭐 루터도 있고 칼빈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깊이 학문적으로 이 우리가 믿는 이 칼빈주의 신앙을 아주 깊이 발전시킨 분이 있어요. 그게 영어로는 트루틴, 뭐 한국말로 하면은 트루틴.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중요한 신학자 중한 분으로 오직 성경만으로 깊은 기독교 변증을 하시는 변증학 강요라는 책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트레틴 쓰신 분이 그분이 학문적으로 연구한 그런 저스티케이션도 있고요. 아주 깊이 지금 우리가 믿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뿌리가 되는 이 개혁신앙하고 미국의 장로교 프린스턴 신학. 예전에 프린스턴 신학교는 미국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좋은 신학교였죠. 우리 좋은 목사님들, OPC에 처음 시작이 되는 목사님들이 다 거기서 나왔어요. 하지라든지, 워필드라든지, 뭐, 바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그 프린스턴, 웨스트민스터 나오기 전에. 그래서 미국 장로교가 그렇게 됐는데 그 신학의 근간을 이루는 분이 바로 이 트리튼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프린스턴이 이제 자유주의 쪽으로 가니까 웨스트민스터하고 OPC가 나오는 거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분들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서도 올바른 신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주의와 이런 인본주의 신학을 물리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툴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소유리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콜라주의가 다 나쁘다. 그러나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머저리티는 그렇게 같다. 이런 것은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콜라주의 했던 분들 중에 세 분만 좀 볼게요. 우리가 거기 이름을 많이 넣었는데 다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안셈이라는 분하고 아벨라드라는 분하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 이 세 분만 좀 간단하게만 볼게요. 안셈은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 스콜라주의의 어떻게 보면 선구자? 스콜라주의의 어떤 시작점이 되는 이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안셈이 중요하고 그래도 좋은 스콜라주의로 시작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한 예예요. 이 안셈은 물론 완전한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좋은 스콜라주의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 이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았다는 거예요. 항상 시작은 좀 괜찮아요. 그래서 안셈은 이 스콜라주의의 선구자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는 분인데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I believe in order to know or understand.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믿는 게 먼저냐 아는 게 먼저냐 이게 참 힘들어. 이 싸움이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믿음이 항상 먼저 와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근본. 근데 나중에 인본주의 쪽으로 가게 되면 바뀌어요. 우리의 이성이 아는 게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좀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잘만 설명을 하면 어쨌든 이렇게 믿고 이분은 이제 그 성경의 묵상과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 이 말씀이 잘 풀어져서 이제 믿음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좀 주장을 하셨죠. 그래서 이분이 그 했던 그 쌓았던 신학 중에 이제 좋은 그 가르침이 뭐였냐면 이 satisfactory theory of redemptio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구속의 이 만족 교리 뭐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redemption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우리를 구속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satisfaction 만족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이제 그런 이제 그 신학을 정립을 하셨어요. 근데 뭐 우리가 다 아는 교리예요. 그 속죄에 관한 교리인데 사람이 하나님께 죄인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져야 되는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빚을 대신 다 갚으시고 죄의 싹스를 치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됐다는 거예요. 공의가 만족되어지기 전까지 죄인들은 그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의가 예수님의 피로 만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죄인이 이제 그런 죄와 이 심판과 사망의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이제 그런 교리예요. 지금 우리는 뭐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런 교리들이 이제 정립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셈은 그냥 그래도 좋은 분으로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그 뒤에 나오는 이 비슷한 시기인데 곧 바로 뒤에 나오는 아벨라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 아벨라드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시작점에도 조금 다른 쪽으로 시작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거꾸로 얘기했어요. I understand in order to believe. 이 사람은 이성이 모든 지식을 판단하는 이 근본으로 먼저 와야 된다. 사람의 이성이. 이렇게 가르쳤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내가 가진 이성을 의지하여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도 이성적으로 풀라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 어떻게 풀리냐면, 사람의, 이때부터예요. 자유주의와 똑같아요. 내 이성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할수 없는 것들은 말씀에서 다 빼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그 똑같은 안쌤은 그 속죄, 피 흘리심을 이제 그렇게 정립을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속죄를 어떻게 봤냐면, 그냥 이 도덕적인 moral influence theory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예와 본을 보여주시는 거로만 봤어요. 거기서 인간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뭐 죄값을 치러주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도덕적인 본을 보여주시고 그냥 가신 그런 분으로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앙도 뿌리가 있어요. 그냥 그때부터 생겨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주장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exemplarism이라고도 하고 moral influence theory. 그러니까 우리로 도덕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 너희도 나같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침을 주는 이제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빠지는 자유주의 쪽으로 빠지는 그런 분도 초창기에 생겨납니다. 근데 이제 이 스콜라주의의 중세 스콜라주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 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책도 많이 나왔고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지금 신앙은 거의 이분이 정립을 했어요. 학문적으로 엄청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 자기 로마 가톨릭의 신앙을 변론할 수 있는 신학이 필요하잖아요. 그분,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 쪽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에요. 이 개혁신앙에서 보면. 예,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스콜라주의의 절정기 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고요. 뭐 누구한테 배웠고 뭐 어디 뭐 이런 거는 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도미니크 수도회 출신의 뭐랄까요? 수도 사역자? 뭐 수도사? 그리고 이 어거스틴한테도 영향을 받았지만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철학과 뭐 이성 그리고 이 신학은 둘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둘 사이에 모순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도 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도 사실 과학자나 뭐 의사들 중에, 이거 뭐 조물주가 있어?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 본체가 꼭 예수님과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한다. 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야, 사람이 참 오묘해. 와, 이 무한한 이 우주 만물을, 와, 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그걸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그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물을 지으신 것을 알수 없다 그랬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것을 올바로 알려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천국에 대한 믿음. 그래서 그 예수님과 천국을 떠나서 믿음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뭐 어떤 사람은 안다. 그거는 자연계시예요. 특별계시가 아니에요. 말씀이.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사람도 이성이 중요하지만 이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온전케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와 교황의 성경 해석에 비추어서 올바로 판단되어 말씀이 가르쳐져야 참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문제를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져오냐면, 결론적으로는 말씀의 권위보다 뭐가 먼저 오는 거예요? 교회와 교황의 권위가 먼저 와요. 그래서 저희는 말씀의 무오성을 믿죠. 이 사람은 뭘 주장하게 되냐면 교황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교황이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진리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이 성경을 판단하고 교황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서 알려줘야 니네들이 올바른 믿음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나 이런 주장 때문에 중세 때는 무식한 자들은 성경 읽지도 못했어요. 평민들한테 성경을 안 줬어요. 종교개혁은 왜 시작이 되냐면 나중에 보겠지만 어디서부터 루터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그 전부터.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 성경이 해석되는 운동이 일어나요. 번역되는. 그래서 성경이 번역되어서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종교개혁의 근간을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잘 나가다가 이제 잘못 빠지는 거예요. 교황의 무호성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성례의 신비한 효력까지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나중에도 보겠지만 우리는 구원의 필수적인 그 이 로고를 필요한 방편이 우리는 말씀이에요. 로마 캐톨릭은 뭘까요? 말씀이 아니에요. 성례예요, 성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 그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방편이 된다고 믿어요. 우리는 말씀을 믿지 않고 세례받고 성찬받으면 그게 뭐예요? 오히려 심판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채설 알죠? 화채설.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그런, 그런 것도 주장, 이 사람이 주장하게 되고, 어쨌든 교황의 권위에 대한 신학적 정립을 하게 되고요. 이 사람이 또 뭐까지 나중에 얘기를 하냐면 성모 마리아는 원죄가 없었다. 그래서 원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원죄 없이 태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음을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예. 아주 그러니까 이런 신학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식하게 그냥 성모 마리아는 원죄가 없어. 성모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어. 뭐 교황은 무호해. 이런 걸 만들 때 그냥 무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정립을 해놔요. 엄청난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캐톨릭은. 우리는 말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면에서 정립이 로마 캐톨릭 교회가 이제 이 타락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정립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런 스콜라주의로 인해서 기독교가 너무 이성과 지식의 추구 쪽으로 가고 로마 캐톨릭의 전통과 예식 중심으로 형식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에 대한 리액션으로 신비주의, 체험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똑같아요. 이 근세 때 이 신비주의, 체험주의의 이런 그 판테코스탈 무브먼트 일어나는 거하고 오순절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교회 역사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뭐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배운 대로 저희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